다음은 이제 이승만과 6.25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네,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었어요. 무기가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우리에게 무기를 좀 주라고 해도 무기를 안 줬어요. 왜 안 줬냐면요. 무기를 주면 이승만 대통령이 북진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무기를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이 3일 만에 이제 함락이 되는데 북한은 철저하게 전쟁 준비를 하고 왔어요. 바로 이제 특별히 중공하고 소련이 전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바로 북한군 7개 보병사단, 1개 기갑사단, 특수독립연대 등 총병력 11만 1천여 명, 소련제 여기 보여지는 T탱크, 야크기, 뭐 기갑사단, 뭐 여러 가지 이 무기를 가지고 전면적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서울이 3일 만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이 바로 이제 부산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인천 상륙 작전에 의해서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제 이 인천 상륙 작전이 이제 성공한 걸 듣고 바로 하루빨리 우리 국군이 먼저 바로 서울을 수복해야 된다. 그것은 외국인이 그 나라 땅을 먼저 밟으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로 이제 해군, 우리 군군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이제 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바로 국군에게 38선 돌파 명령을 내립니다. 왜 돌파 명령을 내렸을까요? 유엔 측이 한국의 의사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38선을 경계로 휴전을 갖다가 협정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38선 돌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측 참모총장들도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을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엔군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듣지 않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 보여지는 쪽지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대통령실 전용 원고, 이 원고에다가 써서 38선을 돌파하라고 강력하게 이제 요청을 해서 이제 우리 국군이 1950년 10월 1일 38선을 돌파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10월 1일 날 돌파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국군의 날의 기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국군을 무력화시키면 그 나라가 정말 나중에 결국은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국군을 무시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국군이 무시받을 행동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북한까지 돌격해서 통일을 이루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이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1950년 중공군이 참전해가지고 일사후퇴가 이제 이루어져서 이제 다시 정부가 임시수도 이제 부산에서 정부를 유지하고 나중에 이제 바로 38선에서 싸우다가 휴전협정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한반도는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따라서 국제법상 종전이 아닌 정전이죠. 그래서 정전 관계국은 남한하고 북한하고 미국과 중국인데요. 특별히 우리 작년 올해 벌어지는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빨리 종전협정을 맺고자 하는 이유를 아시죠? 그래서 빨리 종전협정을 맺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평화협정을 맺고 그러면 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문제도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자, 바로 우리가 한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미군보다는 중국을 더 친화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물론 없지만 우리는 분명히 미군이 얼만큼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많이 사망을 했는지 우리는 기억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한국 참전, 전쟁 참전 용사 기념비가 이제 있었는데, 이때, 바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인들이 몸을 바친 전쟁이라고 여기 적혀 있습니다. 그때 미국인이 총 48만 명이 참석했는데요. 미국인이 전사한 숫자가 5만 4천여 명입니다. 부상이 10만여 명이고요. 실종이 8천여 명이고 포로가 7천여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과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동맹 국가에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한국 전쟁의 공식 사과는 뭐냐면 미국과 공식 사과는 한국과 미국 유엔 참전국들이 목숨을 던져 지킨 자유 민주주의는 공산 국가가 몰락하면서 역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될 수 있냐면 구소련이 붕괴하면서 바로 거기에 있는 비밀 문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개되면서 한국 전쟁은 스탈린과 모택동과 김일성이 공모해서 일으킨 남침 전쟁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역사학계에서는 세계적인 역사학계에서는 이것을 바로 6.25도 미국과 이승만이 남침하도록 유도했다라는 남침 유도서를 갖다 얘기하고 그랬고 또 이 좌파 학자 브루스 커밍스라는 학자는 6.25 전쟁은 내전이다라고 이런 표현까지 썼지만 여러분들 6.25 전쟁은 결코 내전이 아니죠. 내전의 표현은 누가 많이 쓰죠? 북한이죠.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민족 해방전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국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채 우리 민족 내부에서 벌어진 조선민족 해방전쟁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렇다면 어떤 역사관을 가져야 될까? 우리가 내전을 치르고 우리는 내전을 치르고 그런 표현을 쓴다면 그분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민들이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못 뽑은 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국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분을 우리가 왜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줬어요. 모든 영역에서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국가 통치자로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서 모델이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분으로부터 뭔가 배우고 같은 정신을 가져야지만이 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일단 전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파괴시켰기 때문에 다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은 일단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무너진 나라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외교 분야나 정치 분야나 모든 부분에서 오히려 건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요. 특별히 외교 분야인데요. 이 외교 분야에서도 대통령은 국가의 주권을 분명히 해줘야 되는 것이 그분의 의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것이 1952년 1월 18일 평화선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평화선은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했기 때문에 이승만 라인이라고 해요.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이것을 갖다가 선포를 했냐면 미국, 일본이 당시 바로 세계 최강의 수상국이었어요. 그리고 이 한국 전쟁이 우리가 이제 독도를 지키지 못하니까 여기서 독도를 침범하면서 우리 바다를 많이 들어와서 어획을 갖다가 획득해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분명하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전쟁이 끝나면 각 나라가 평화조약을 맺죠. 특별히 이제 일본하고 미국이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바로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일본이 주권국가로 복귀하기 때문에 주권국가는 자신의 영토, 그 다음에 바다를 갖다가 분명하게 해줘야 할 의무가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승만 대통령은 알고 독도를 실효적으로 우리가 점유하도록 바로 평화선을 갖다가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 평화선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바다를 잃어버렸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원래 농업국가였었죠. 그렇죠?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제 조선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자, 농업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농업을 귀하게 여기고 바다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업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뱃놈이라고 취급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다에 대해서 인식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바로 이승만 라인 평화선 선포는 바로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보호를 해서 바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인 모든 자연 자원, 광물, 수산물 이런 것을 보호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권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휴전 협정의 문제인데요. 이 제2차 서울 수복이 이제 됐는데 북한과 이 중공은요. 이 두 번째 싸움에서는 더 이상 싸울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휴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 휴전을 갖다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대한민국이 더 싸우도록 해줬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휴전 협정으로서 우리의 그 대한민국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미국이라든가 중공 이런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의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무부는 한국전에서 미국 목표는 이 38선이 경계를 해서 남북이 대치 상태로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겨가지고 북한을 접수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통일을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요, 북한 지역으로 진격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첫 번째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이 북한의 선 침략으로 38선은 무의미하다. 그래서 38선을 넘어서 바로 북한으로 진격해서 통일을 이루라고 명령을 할 수 없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통치 의지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이제 그 휴전 회담이 시작되고 그 휴전선 부분으로 이게 남북이 계속 대치하면서 싸움이 이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전 회담이 이제 시작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휴전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형 집행장이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위에는 북한이 있고 북한 위에는 중공이 있고 그 옆에는 소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한 번에 내려와서 바로 우리를 점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생 독립국 우리 바로 3천만의 이 동포의 생명은 그야말로 저들의 바로 밥이 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될 때까지 어떤 타협 안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국제사회에 강력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단독 북진이라도 했지만 두 번째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제 해서 안 했고요. 일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면 초강대국가 방위조약을 맺는 것이다. 근데 미국이 방위조약을 맺어주려고 할까요? 안 해줘요. 여러분들 누구하고 조약을 맺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나랑 같은 사람하고 조약을 맺고 친구를 하죠. 그죠? 근데 이 신생 대한민국은요, 아프리카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자, 최강국 미국이 아프리카보다도 가난한 이 나라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동맹으로서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견해는 바로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묵살당했어요. 이 사람이 환상을 갖고 있구나, 잠꼬대를 하고 있구나, 그 정도로 했어요. 그렇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무너질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의 독립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도 바로 많은 살해의 위협과 미국으로부터의 많은 위협, 가택연금까지 당하면서도 이 나라의 독립을 이루었던 분이기 때문에 내 나라, 내 동포와 국가를 지키는데 나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계속 상위 방어 조약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북진 통일과 휴전 반대를 위한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해 갔어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대통령이 내가 이렇게 주장한다면 힘이 없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나와 같이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참여하자 해서 여기 보면 38선은 없다. 여기 쓰여 있죠. 그렇게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과 힘을 합쳐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패 결정전에는 화평보다 죽음을 원한다. 정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강력한 표명을 했고요. 또 미 대통령에게 휴전 협상 반대 전문 보내고 우리가 당신들이 우리에게 휴전해지기 원한다면 4대 원칙을 지켜라. 첫 번째, 중공군은 철수할 것이며 북한은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 등을 통해서 한반도가 합법적인 통일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라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안 들어줬겠죠. 자, 그래서 이제 1953년도에 한국전쟁 초기 휴전을 했던 부분들이 공약들이 좀 존재했지만 유야무야 되다가 바로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바로 휴전회담이 이제 조금 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활기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 아, 잘 됐다. 이제는 미국과의 방위 조약 체계를 위해서 외교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미국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국민들을 상대로 같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북진이다. 3천만 통일이다. 하면서 이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휴전을 반대하면서 우리는 단독 분진하겠다. 그리고 미국과 유엔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막는다면 우리 국민 단독으로라도 또다시 38선을 넘겠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에게 원조를 주지 않아도 우리가 최후까지 싸우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무기 없는 거 알지만 무기가 없으니까 죽창을 들고라도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라고 싸웠어요. 아이젠하워 입장에서는 굉장한 인기가 있었는데 아이젠하워의 선거 공약이 바로 이 전쟁을 빨리 휴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입장은 전쟁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은 것도 원칙이었는데 이게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프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에서는 이제 이게 한국을 제외하고 중공하고 북한하고 이제 미국하고 같이 휴전을 갖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 깨는 거예요. 그죠? 이 그들의 이렇게 조건을 그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모든 그 조건들을 깨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것이 방공포로 석방이었습니다. 이 방공포로 석방은요, 이때 이제 전국적으로 부산, 광주, 논산, 마산, 영천, 부평, 대구에서 방공포로가 2만 7천여 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포로 수용소는 방공포로가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자 포로도 있어요. 이들 가운데 밤마다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방공포로들은 굉장히 그 공산주의의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북한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으로 끌려오거나 또 일단은 이제 북한이 남쪽에 많이 내려와 있을 때 이때 북한군이 이렇게 끌어다가 인민군으로 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과 마음이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꾸 방공포로들을 이 공산주의자들이 밤이 되면 죽이고 폭행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휴전이 되게 돼서 이제 각자의 이제 나라로 이제 휴전이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들의 생명을 안보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공산당 같은 경우는 잔인하기 때문에 바로 휴전이 끝나고 돌아온 병사들을 스탈린 같은 경우는 다 처벌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방공포로는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북한으로 갔을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곰곰이 이제 생각하다가 바로 1953년 6월 18일 자정을 기해서 유엔군 관리하에 있는 방공포로 2만 7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을 했어요. 여러분들 방공포로들이 있는 이 포로 수용소는 어디 누구의 통치하에 있는 거죠? 그렇죠. 유엔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들어가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공포로 내 마음대로 석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일방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일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휴전협정 서명에 들떠있던 유엔 측과 공산 측 국가들이 대혼란에 빠졌고요. 휴전협상은 파탄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의 정상들은 또 피어슨 유엔 총회의장은요. 바로 이승만 대통령에게 굉장히 강력하게 방공포로 석방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 처칠 같은 경우는 면도하다가 목이 베일 뻔하고 그 다음에 클라크 유엔 장은 자신이 담배를 피다가 파이프 담배를 떨어뜨렸다고 할 정도예요. 그래서 유엔군을 그 방공포로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원영덕 헌봉대장을 통해서 많은 헌봉대원들이 움직였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지령은 뭐냐면 당신들이 이거 실패하면 자결을 가결하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자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그 일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무기가 없고 우리가 이제 미군을 살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미군이 방공포로들의 석방을 막지 못하도록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얼굴에다 막 고춧가루를 뿌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방공포로들이 석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 방공포로 석방이 바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한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압박카드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은 어떻게 됐냐면 이 늙은 사람이 감히 미국에다 대고 함부로 허락 없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국이 바로 이 사람을 영원히 제거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구테타도 일으킬까도 생각했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플랜이 있었는데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군대로부터도 엄청난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선엘 장군을 미국에 불러도 이승만 대통령을 제거해갖고는 바로 이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국이 이거를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미국의 입장은 이 정상국자들, 강대국들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국무장관 달라스 보내. 그래가지고 달라스를 오라고 그랬지만 달라스는 안 오고 차관보가 왔어요. 자, 이분이 로버트슨 차관보인데요. 이분이 18일 동안 이승만 대통령한테 제발 휴전협정 좀 체결해 주십시오. 휴전협정을 체결해 주면 한국을 보호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말 이게 안 믿었어요. 절대로 이 미국은 이 강대국들은 그런 걸 깨기 때문에 한국의 안전보장이라는 것이 확실히 지켜질 수 없기 때문에 바로 18일 동안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승리로 미국이 이승만의 요구를 다 들어주게 됐습니다. 첫째,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보장하라. 둘째, 전후복구 위한 장기간 경제원조를 제공해라. 셋째, 한국군의 전력을 육군 24단으로 증강하는 것. 그리고 해군 공군도 장비를 갖다 지원해주라. 그 다음에 당신들이 휴전 이후에 열릴 정치회담에서 90일이 지나도록 진전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한미 양국은 통일 방안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그런 약속을 갖다가 받아냈습니다. 자, 그 대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걸 해주는 대신 이제는 이 강기국들이 휴전하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맺어진 것이 한미 상호 방호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제 많은 것을 얻게 됐고 조기에 이제 전쟁 폐허를 갖다가 이제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 이전에는 군대가 10만 정도, 20만 정도밖에 안 됐지만 전쟁 이후에는 70만 명으로 이제 늘렸고요. 그 다음에 많은 그 미국의 무기, 현대식 무기를 갖다가 대한민국에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평화가 유지됐고요. 특별히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이 나라에서 이제 미국과 동맹이 되어가지고 한국은 미국식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미국을 모델로 해서 국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이제 한국을 많이 이제 보호를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바로 한미 상호 방어 조약을 보면서 바로 우리 후손들이 대대로 이 조약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렸습니다. 자, 근데 이 방위 조약을 깨려고 하는 분이 계시죠? 그죠? 그죠? 자, 이걸 깨면 그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그럼 우리도 그분을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쟁취는 한국 현대사에서 그래서 가장 획기적인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5천년 역사에서 2, 3년 동안 전쟁을 치렀던 이 민족이 70년 동안 안전하게 유지됐다는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자국민과 후손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미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 우산 아래 여러 분야에서 발전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력은요, 이분이 73세 때 대통령이 됐으니까 전쟁이 생겼을 때는 75년이죠. 그리고 이제 50년에서 73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78세 정도까지 했는데 이분이 이 정말 어르신께서 전쟁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전선을 방문해서 우리 군인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키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했기 때문에 미군도 존경을 했고 우리 국군인들도 나라를 지키고자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부분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모든 일을 했는데 그래서 외국인조차도 이승만을 존경을 해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한국만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공산주의와 대항해 싸운 유일한 나라입니다. 라고 맥아더가 바로 연설을 했고요. 아까 이제 한미 상호 방어 자약을 체결했던 로버슨 차관보도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분발시켜서 공산주의와 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전쟁 지도력은 정말 탁월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전쟁을 겪으면서 바로 교육혁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대입 진학률이 높아서 전 국민의 뭐 90%, 80% 뭐 이상이 굉장히 수준이 높지만 과거에는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1945년에 문맹률이 78%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후의 사람들은 뭐 집이 가난하든 뭐 환경이 열악하든 어쨌든 6년제 의무 교육에 의해서 국민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제 의무 교육을 받게 되면 최소한 문맹은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맹 퇴치 운동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대학 교육을 확대해서 바로 산업 인력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에는 한국의 문맹률이 1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부국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부국을 위해서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고 외국어 교육도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국외대가 만들어지고 바로 인하공대는 미국의 MIT 같은 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인하공대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바로 산업 인력이 키워져서 국가가 많이 경제적으로 이제 부강해질 수 있었던 것은 교육혁명,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혁명에 의해서 한국 근대화가 이제 동력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교육을 통해 성장한 세대는요, 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이후에 대한민국 모든 분야에서 활동을 했고요. 바로 대한민국 발전과 번영에 기여했습니다. 군사 분야도 이제 전쟁 발발 전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10만 명에서 54년 이후에는 70만 명으로 대폭 증강되고 그 다음에 북한군, 침략군, 군공군, 중공군을 휴전선 이북으로 이제 격퇴시킨 그런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군사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개관해서 바로 우리의 자주적인 지도자를 양성을 해서 국군이 나라를 지키도록 그렇게 많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과학 분야인데요. 1958년이라고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 한국에 그 원자력 연구를 지시해가지고요. 한국 원자력 연구소가 공릉동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으로 국비, 자신의 월급, 개인 용돈까지 주면서 대한민국의 인재를 갖다 키웠습니다. 그것이 지금 원전 세계 2위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이제 무너질 상황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유감입니다. 자, 이승만 대통령은 전후 경제 발전을 위한 기간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부흥을 일으켜서 53년 이후에는 뭐 시멘트, 유리 등등의 아주 기초적인 어떤 경제 부분에서 이 나라가 어느 정도 좀 활력이 좀 있었고요. 또한 이제 대한민국이 현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기초를 세우고 길을 닦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바로 한 나라의 국가가 정체성을 갖는 데는 일동의 공동 체험이 필요한데요. 이 6.25 한국전쟁은요, 정말 한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치열한 갈등의 표출이었는데요. 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체성이 형성이 된 겁니다. 김일영 교수님은요, 한국전쟁이 가져온 결과로서 한국 사람들은 과거에는 조선인이라는 의식이 있었어요. 조선인.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국민으로서의 국가를 체험하는 확실한, 가장 확실한 경험이 되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바로 적은 공산 집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공산주의는 바로 우리와 동족이 아니에요. 이념이 틀리면 가족이 아닙니다. 같이 못 살아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은 이러한 사람을, 이러한 그 이념이 다른 존재들을 배타성을 가지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그 이념과 싸워서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이 이때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 6.25 한국 전쟁을 통해서 바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탄생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6.25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